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이두베 아들 제사장 아이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세인 노베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이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이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혈당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이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어제 이어서 사울이 했던 행동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하면서 도입하는, 이제 시작하는, 발단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읽은 11절부터 16절은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사건이 진행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상황이 나오고요. 12절부터는 사울과 아이멜렉 사이에 세 번에 걸친 대화가 전개가 됩니다. 첫 번째, 세 번째 대화는 뭐 간단하게 되어 있고 중간에 들어있는 두 번째 대화가 길고 상세하게 되어 있죠. 먼저 상황을 보면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이 사람을 보냅니다. 아이두베 아들 제사장 아이멜렉, 그의 아버지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그러니까 불러드린 거죠. 뭐, 여기 보면 사람을 보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에돔 사람 도액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얼마나 시간이 있다 사람을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곧장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울이 뭐 분기가 탱천에 있고 마음이 급하니까 사람을 빨리 보내서 또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다만 이 상황을 보면 부를 때에 아이멜렉 한 사람만 부른 게 아니죠. 그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모든 집안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높당 있는 사람을 다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여호수아서를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땅을 나누어 주세요. 지파별로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 지파끼리,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끼리 모여 살았습니다. 땅이 이제 같이 이렇게 분배를 받았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에게도 성읍을 나눠주었는데 그래서 수십 개의 성읍을 정해서 그 땅과 그 주변에 있는 농지 이런 것들을 제사장 가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높당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는 제사장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집성촌을 이루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는 다 제사장들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같은 가문 사람들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가서 사람들 데리고 오라 하면서 그 동네 사람 다 데리고 와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 왔습니다. 이게 상황인데 이렇게 부르는 장면을 보면 특징이 있죠. 일단 제일 중요한 특징은 뭐 부당합니다. 일단 아이멜렉은 죄를 지은 게 없는데도 불렀으니까 부당한데 뭐 설령 조사를 위해서 불렀다 할지라도 아이멜렉만 부르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까지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집안 식구들까지 싹 다 불러보았죠.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른 것 자체가 부당하고요. 뿐만 아니라 아마 이렇게 불렀을 때 이미 사울의 마음에는 판결을 다 내리고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불러서 지금 내가 에돔 사람 도에게 이야기했는데 저 녀석이 에돔 사람인데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제사장이 하는 말을 믿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이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자. 이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도에게 말을 다 믿고 잘 믿고 싶은 바가 있는 거죠. 그리고서는 다 불러들여서 이참에 한꺼번에 모아서 한꺼번에 죽여버리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점에서도 보면 이게 좀 불공평하죠. 앞부분에 보면 사울이 막 신하들 앞에 불만을 제기하잖아요. 불만을 제기할 때두 부류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했는데 하나는 신하들에 대해서 왜 너희가 공모해서 나를 대적하느냐 그랬고 또 하나는 자기 아들 요나단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울 자신이 알고 있는 사울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멜렉을 부르기 전에 다른 신하들 그리고 자기 아들 요나단을 불러서 처리를 하거나 그와 관련된 신문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행동을 하면서 한 부류의 사람만 특정적으로 찝어서 행동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요즘 상황에서는 이런 걸 이야기하면 선택적 정의라고 하죠. 자기가 고쳐보고 싶은 부분만 따로 찍어가지고 그것만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양상인 거예요. 그래서 별로 상황이 좋지 않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사울과 아이멜렉이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대화가 12절이에요. 12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너 아이두베 아들아 들으라. 여기 보면 이름을 부르죠. 이름을 부릅니다. 뭐 당연히 이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건 어떤 점에서 독특하냐면 우리가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그렇고 가끔 이 다윗에게 떡과 칼을 주었던 아이멜렉을 이야기할 때에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사장이 떡과 칼을 주었다 이렇게는 기억하거든요. 근데 지금 사울은 어떻게 하냐면 아이멜렉을 향해서 너 아이두베 아들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대하는 태도로 부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게 아니라 야 이놈아 하고서는 그냥 네 애비가 누구지 이렇게 하고서는 불러대는 그런 양상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요 짧지만 12절에서 사울이 부르는 것만 봐도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죠. 그리고 아마 이런 식으로 자기를 부르는 경우를 아이멜렉은 거의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거의 그렇게 경험 못하고 지금 아마 처음 이렇게 경험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멜렉이 공손하게 대답하죠.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불러서 왔습니다. 이제 대답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화가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이게 본문의 핵심이고 제일 길고 상세한 대화인데 사울이 이 아이멜렉을 향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한 내용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이멜렉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또 하나는 그 행동을 평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13절 보세요.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아이멜렉의 행동을 평가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첫 번째로 공모를 해서 두 번째로 나를 대적하느냐. 그러니까 아이는 이렇게 딱 집어서 해석한 거예요. 네가 공모했지? 네가 나를 대적하는 행동을 하려고 한 것?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뒤에 보시면 실제로 했던 행동이 나와요. 그에게 떡도 주고 칼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었다. 그러니까 아이멜렉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해석하고 평가하는 게 나옵니다.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이게 사울이 부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아이멜렉에게 두 가지 말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네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 떡 주고 칼 주고 하나님께 물어본 거 맞아? 이거 하나라. 두 번째는 그건 다윗과 공모하고 나를 대적해서 언제든지 나를 암살할 수 있게끔 나를 살해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으로 한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찝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거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전에 요즘은 이제 대학생들이 데모를 안 하지만 예전에 학생들이 데모를 할 때 데모하는 것이 올바르냐 틀리냐를 차치하고 학생 애들이 젊은 시절에 데모하다가 도망갔어요. 도망가다가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데 도망치는 그 아이를 어느 이제 식당 주인이 숨겨줬다고요. 그리고 나서는 가는 김에 배고플 때는 밥이라도 먹고 가라 해서 밥 한 그릇 말아서 먹여서 보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어느 날 경찰이 들이닥쳐서는 묻는 거죠. 너 데모 주동자를, 반란 주동자를 밥을 먹여 보냈다며. 이렇게 묻고 그 다음에는 네가 왜 전두환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전두환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도와주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아니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밥을 먹여 보낸 건 아닌데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도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행동에 대해서 이미 마음의 판단이 다 섰어요. 네가 나를 암살하고 죽이려고 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무슨 아이멜렉이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근데 아예 판단을 딱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멜렉이 대답을 합니다. 아이멜렉이 했던 대답은 보면 세부적으로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14절 보시면 아이멜렉이 왕에게 대답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했던 행동, 자기가 했던 행동을 그런 식으로 보지 말라는 그런 해석과 관련된 이야기래요. 14절 보세요. 아이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서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 변호를 해줘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당신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사위이기도 하고 당신의 신하들 중에 제일 충실한 사람이고 왕실에서 존귀한 사람이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다윗을 변하는 행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5절 내가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입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내가 무슨 특별한 행동을 한 게 아니라 늘 일상적으로 하던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행동에 대해서 변호하죠. 세 번째로는 그 뒤에 원하건대 왕 종과 종의 아비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처분에 대해서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멜레가 세 가지 말을 했는데 첫 번째는 사울이 지금 내리고 있는 평가가 해석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게 별다른 일이 아닌데 특별히 죄 지은 일이 아닌데 왕이 여기에 대해서 악하게 판단하거나 악하게 대응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멜렉의 대답이 끝나요. 그래서 사울이 묻고 아이멜렉이 대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대화가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마지막 세 번째 대화가 나옵니다. 16절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사울 왕만 이야기를 하고 아이멜렉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16절을 보시면 왕이 이르되 아이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이게 사울의 마지막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너도 죽고 지금 여기 온 네 온 집안 사람들 네 부모 집안까지 싹 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죽이겠다고 지금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최종적으로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이멜렉은 뭐라고 대응하거나 혹은 뭐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냥 입을 다물고 상황이 종료가 되는. 이제 이 이후에 이제 다른 일들이 그 다음에 이제 전개가 되겠죠. 우리가 이거 본문 보면서 다 아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지금 사울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 굉장히 부당하죠. 일단은 죄가 없는데 벌을 내리겠다고 하는 게 부당하고요. 설령 죄라 할지라도 죄도 아니지만 설령 죄라 할지라도 이게 죽어야 할 만큼의 죄도 아닌데 죽겠다 죽여버리겠다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행동한 건 아이멜렉 한 사람인데 근데 아이멜렉만이 아니라 모든 부모의 집안 사람들로 다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부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지 멋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성질을 아는 대로 그냥 행동하겠다. 난 네가 미우니까 네가 했던 행동이 옳으냐 틀리냐 중요하지 않아. 그게 죽을 만한 죄인가 아니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 너 혼자만 죽어야 되느냐 다른 사람도 피해를 봐야 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 내가 마음에 화가 나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겠다. 지금 이렇게 사울이 행동하고 반응하는 거죠. 사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울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사울은 지금 기회를 부여받고 있는 거예요. 아이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정신을 차리고 조금 감정을 추스르고 들으면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부여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그러면서 일단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 여기까지. 일단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사건이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실제 그 사건이 어떻게 종결되었는지는 이제 내일 그리고 모레 이렇게 나눠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 내용은 이해하셨을 테고요. 뭐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들 다시 한번 정도 내서 한 세네 가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울 행동이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사울이 꺾지 않은 고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열심 그런 고집이 아니고 죄를 짓겠다는 고집입니다. 자기가 악한 생각을 품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바꾸지 않고 그 악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고집을 버리지 않는, 죄 짓는 고집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제가 결혼하는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싸우지 마라. 그럼 살다 보면 안 싸울 수 있느냐? 싸우게 되겠지. 싸우더라도 그래도 이혼한다는 말은 하지 마라. 그럼 살다 보면 이혼한다는 말을 안 하느냐? 이혼하겠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그래도 실제로 이혼하지는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며칠 전에도 정진이가 묻더라고요. 아, 누군가를 정해서 결혼하고 살다 보면 마음이 떠나고 딴 사람이 좋아지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거의 생긴다. 그게 사람이다.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이 좋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한테 정례미가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그건 현실이다. 그 현실을 부정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니까 그걸 인정하고 내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으면서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에 설령 그런 마음이 있어도 절제하고 그것을 실제로 행동까지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악한 생각을 품고 자기 생각 그대로 사람들 막 데리고 오고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그냥 막 행동으로 그냥 표출을 해버린 것이죠. 사람이 힘들고 어렵다 보면 왜 짜증이 안 나겠습니까? 짜증이 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무슨 뭐 천군 천사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짜증이 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짜증이 나죠. 짜증이 나는 게 당연하죠. 짜증까지 안 나라고 하면 그건 너무 무리한 요구고 그러나 짜증이 났을 때 죄 지으려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그건 또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로 사울은 행동을 하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만 품은 게 아니라 다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다 부당하게 몰아세우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를 지으면서 자꾸만 죄 지는 게 확장되어 가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지금 사울이 끌어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상을 잘 봐야 돼요.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앞부분에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기 전에 사울이 다윗을 막 잡아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그때 세 번에 걸쳐서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다윗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세 번의 장소 이동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궁궐에서 직장에서 죽이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집에서 죽이려고 했고요. 세 번째는 다윗이 안 되니까 선지자 사무엘에게 도망갔거든요. 근데 선지자 사무엘에게까지도 사울의 칼을 든 암살자들을 보냈었거든요. 그때는 점차 이렇게 자기 영역에서 하나님 쪽까지도 함부로 행동하는 이런 쪽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자꾸만 나빠졌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떠하냐. 처음부터 제사장이고 뭐 다 필요 없어. 이러고서는 아무렇게나 막 행동하는 거죠. 사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개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아니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이러고서는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본문을 보다가 보면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쉬움이나 안타까움이라고 할까?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사울을 심판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랬으면 사울이 멈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이 악한 마음, 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시면서도 심판하셔도 되는데 심판을 안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게 결국 사울을 최종적으로 완전히 망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삶을 살면서 뭐 하나님께서는 인자한 마음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즉각 심판을 행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그게 도리어 우리에게는 손해가 되는 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고요. 성도들이 무언가 잘못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거나 허물이 있거나 잘못했을 때는 즉각 채찍을 드는 것이 징계를 내리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유리한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만약 하나님께서 나쁜 예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죄 지으려고 하고 죄 지는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밖에 나갔다가 교통사고가 나게 하셨다. 그래서 사울이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러면 도리어 사울에게 좋지 않았을까? 하나님 그냥 사울을 교통사고 나게 하셔서 다리 하나를 품질러 놓으시지. 그랬으면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죄 짓는 걸 그만두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하다못해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생각할 때 그리고 행동하려고 할 때 그게 과연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내 분에 겨워서 내 마음에 있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나를 지배해서 그런 마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늘 잘 분별하고 또 지혜롭게 잘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이 사울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도 여전히 사울의 모습이 있음을 또 사울보다 더 악한 모습이 있음을 늘 생각하고 오늘 내가 생각하는 것, 오늘 내가 말하는 것, 오늘 내가 행동하는 것이 과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인지를 늘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사울을 닮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사울이 했던 행동들을 주님 앞에서 살펴봅니다. 그저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혹시 우리 안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부당하게 미워하거나 혹은 또 그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못살게 울거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들 우리가 품고 사는 때는 없습니까? 주님 우리가 다 주님의 마음을 다 품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어찌하든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참고 견뎌내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본성의 어리석고 악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